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전역에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휴전이 발효됐지만 폭력 사태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반군들이 하마준의 영토를 장악함으로써 휴전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군단체 자이시 알 나스르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정부군이 이들리브준의 지역에 폭격을 가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단체들을 지원하는 터키는 자신들이 휴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휴전 제안은 취약하기는 하지만 시리아 정부와 주요 반군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휴전이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시리아 전역에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며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평화회담에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모스크바 주재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모스크바 서부 대사관 휴양시설과 북부 창고시설의 미국 측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가 컴퓨터 해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 조치하는 등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제 행동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시도들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에 공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군은 어제 공습이 당초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인근 지역에서 반군들을 싣고 가던 차량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시설 주차장을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욕 당국은 새해맞이 행사를 위한 보안 조치로 20톤 규모의 차량들과 15톤 분량의 모래 그리고 경찰병력 7,000명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타임스퀘어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안관리들은 현재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차량을 이용한 각종 테러 공격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서 진행되는 새해맞이 수정공 떨어뜨리기 카운트다운 행사에는 2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우산과 큰 가방 소지가 금지되며 철저한 보안 점검을 받게 됩니다. 뉴욕 당국은 또 거리에서 쓰레기통과 우편함을 제거하고 맨홀 뚜껑을 봉합했으며 주차장과 호텔 등도 검색했습니다. 필리핀 경제가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6.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3분기 성장률은 7.1%로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필리핀 경제 규모를 3,110억 달러 가치로 추산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 성장 요인으로 해외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꼽았습니다. 필리핀은 내년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국이 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역할이 추가 해외 협력 사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리핀 당국은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세계 최고 높이의 교량이 개통됐습니다. 중국의 베이판장 대교는 서남부 산악지대인 윈난성과 구이저우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강수면으로부터 565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이저우성 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교는 종전의 최고 높이 다리였던 중부 후베이성의 스두허 특대교를 제치고 세계 최고 높이의 교량에 올랐습니다. 또 베이판장 대교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은 종전 4시간에서 1시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지도자의 2017년 신년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선전용 측면이 강할 것으로 한국통일부가 말했습니다. 헝가리가 북한의 핵개발과 독재정치를 비난하자 북한 측이 해명을 요구하는 등 과거의 두 우방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의 안보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매년 발표하는 신년사에 대해 선전적 측면이 강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때가 많았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2017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나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년사들을 돌이켜보면 대남과 대외 부문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신년사 내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한국에 대해 말로는 대화, 관계 개선 등을 언급하지만 실제 행동은 자신들 필요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남과 대외 부문을 좀 본다면은 좀 명분을 선점하기 위한 선전용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좀 괴리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실례로 북한이 지난 2009년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4년도엔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얘기해놓곤 서해 북방한 개선, NLL 도발 등을 지속한 사실을 꼽았습니다. 지난해에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핵실험을 두 차례나 단행한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임으로써 관계 개선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인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돌변에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 신년사의 내용은 대내적인 부문이 전체의 90%에 이른다며 신년사는 대체로 체제 결속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 보유와 남북대화를 별개 사안으로 정책을 펴왔다며 이 때문에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2017년 신년사에서도 김 위원장이 한국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정파들이 집권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희망 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핵 따로, 남북 대화 따로의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려면 내년 초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핵 협상 진전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조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 나올 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섬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맺었던 헝가리와 북한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북한의 핵개발과 독재정치를 비난하자 북한 측이 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헝가리는 이에 대해 사실을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헝가리 외교장관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헝가리 외교부가 29일 자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헝가리 관영 MTI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현지 헝가리 대사관에 페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교장관의 지난 16일 북한 관련 언론 인터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헝가리 관련 업무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외교부는 해당 인터뷰가 시아르토 장관의 견해를 충분히 잘 반영했다는 점을 북한 대사관의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서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 헝가리 관영 MTI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다음으로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지도자는 미치광이 공산주의 독재자로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유엔의 제재와 별도로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기업의 대북 투자 제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화학, 광업 분야 서비스를 제한하며 모든 북한 정치인들의 여행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산이 동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석탄 수출도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대북 제재 결의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하고 종합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29일 시아르토 장관의 대북 발언을 확인하면서 헝가리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만행에서 비롯된 강력하고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고 북한 국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 정권 시절 북한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체제를 전환한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수교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대리대사급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미미한 반면 한국과는 경제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으며 미한 동맹에서 한국의 기여도는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지난 28일 진행된 한국연합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의무 병역 제도를 실시해 동맹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외 미군 시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시설에 한국 측이 92 내지 96%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미한 동맹의 협의를 거쳐 한국을 위해 내려진 자주적 결정이라고 말하고 사드는 제3국이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적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재와 인권 개선 압박으로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는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VOA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다섯 차례로 나누어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북한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1월 신년사를 통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제1국사로 내세웠습니다.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루고.
하지만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북한 당국은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핵무장에 대한 집착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주민 대부분은 더 이상 북한 당국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 전국 공식시장 현황과 사회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은 시장은 12월 현재 404개에 달합니다. 대북 제재 속에 지난 10월 추정된 공식시장 수 398개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은 이 같은 시장의 확대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시장 경제를 알아가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습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의미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게 많이 확대된 건 사실이죠. 상인수가 늘어난 것들, 상행위들이 또 좀 더 발전하는 쪽들, 뭐 이런 쪽들은 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죠. 어쨌든 그 현 체제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북한으로서의 그 가져야 될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 습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나게 된 그런 인식 가지는 게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에서 북한 내 시장의 증가에 따라 비공식 경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도입으로 경제 운영의 분권화를 확대함으로써 가격 자유화와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북한 내 시장의 확산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가격 자유화란 정부가 지급해온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에 있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가격 자유화입니다. 북한은 가격 자유화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지난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단계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했습니다. 여기에다 일단 북한 내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자본가가 등장하게 됐으며 돈주의 등장과 함께 이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이 됐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현곤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단가가 100인데 7일 조치 이전에는 80으로 팔아라 하고 80으로 국가가 정해놨거든요. 그럼 나머지 20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가격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간의 수공업이든 서비스 산업이든 이런 생산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현곤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북한 내 일고 있는 사치품 소비는 이중환율제와 이중가격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이 암시장에서 환전하면 많은 북한 원화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소비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달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도 시장의 확대와 돈주의 출현으로 최근 북한 내 양극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여전히 다수의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극화 현상도 이제 심화되고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유가 있는 그룹들의 소비는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사채 수준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그룹들 역시 취약계층으로 해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수송 분야의 사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시장화가 생산력 증대에 의한 게 아닌 유통과 대외 무역에 의한 시장화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시장화를 활용해 민간의 생산과 유통 등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 수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는 최근 북한 당국이 현재 공식 시장에서 하루에 거둬들이는 장세, 즉 시장 사용료가 북한 원화 기준으로 14에서 1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옥 소장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시장 활용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체제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장사 맛본 사람들은 벌써 집단의식보다도 개인의식을 중시하게 되고 계획경제보다도 시장경제 쪽 선호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통제가 어렵거든요. 그때 국정운영 자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약화되는 쪽으로 나갔죠.
여기에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외부 세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경제개발구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해외 자본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전까진 상황이 나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임강택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선 북한이 미국 등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을 하든지 중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본 VOA의 연말 기획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연구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2017년 국제정세전망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미국 관련 부분을 맡아서 작성한 김현욱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전망은 어떤지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에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제재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지 이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같이 이제 대북 정책 그리고 비핵화 정책에 있어서 강경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아 근데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결국 전략적 인내 정책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북한의 핵 개발을 계속해서 용인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후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미중 관계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북한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단체까지도 제재 대상에 올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는 상당히 좀 꺼려했었거든요. 미중 관계를 위해서요.
네.
근데 아마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까지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아, 우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인선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강경한 인사들로 꽉 차 있거든요.
네.
뭐 플린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또 국방부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뭐 그 부선임 보좌관이라든지 백악관에 그런 네. 인사들이 다 강경한 인사들이고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공화당의 전통적인 그 대북 정책을 봐도 일단 이제 북한이 소멸해야 하는 정권, 즉 대화 상대자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북한 정권이 소멸하거나 변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통적인 공화당의 입장이 있고요.
네.
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대외 정책만을 보더라도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강경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정책과 인사들이 대북 정책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언급을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강경한 인사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북미 대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뭐 부정적입니다.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올해죠. 올해 한 7월쯤에 이제 김정은과 같이 햄버거를 먹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대화 얘기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의 수담을 쭉 살펴보면 뭐 군사적인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대화냐 제재냐 이것인데 대화로 갈 경우에 그 북한 비핵화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동결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 목적을 비핵화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동결을 하겠다 미국이 제시했을 때 북한은 뭘 요구하겠느냐 결국 북한은 그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 그러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대화를 위해서 그러면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대화의 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식의 대화는 상당히 힘들다. 결국은 제재 강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핵 개발을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 물론 이제 미국은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아 군사적 옵션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테지만 실제 미국의 대북 그 군사 조치, 그 정밀 타격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아, 실제 타격을 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도 우리 그 각오를 해야 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도 기대를 해야 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정밀 타격에 대해서 과연 용인하겠느냐 이것도 거의 부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적 조치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을 90년도에 추진해 왔던 전문가들 얘기해 보면 당시 북한의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기다리자. 그러면 정권이 망한다. 이러한 정책인데 이것도 실패했고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결국은 그 대화 그리고 제재 이 두 가지를 따로 가든지 병합해서 같이 가든지 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 근데 그 지금 더 중요한 건 그 북한의 어떤 핵 보유국 지위를 이루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한국 국내 정치 상황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잘 인지를 하고 하지 않던 상황에서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 보이고 그 기간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기간으로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번에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방위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그 관계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 문제가 가장 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그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재정 적자 폭이 지금 큰 상황에서 그 정도의 군사력을 늘릴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 국방비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그율을 늘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할 테고
네.
아마 그게 우리는 지금 많이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국방비에 GDP의 한 2.4%를 국방비로 내고 있고
네네.
50%가 넘는 그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담은 많이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그 트럼프 정부로부터 이제 압박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아시아 정책을 포기할 수 없고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맹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부가 결정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주한미군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아, 글쎄요. 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뭐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는 그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아, 아직까지 뭐 정부가 바뀌지가 않아서 그 바뀐 정부가 어떤 사드에 대한 태도를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한데 아, 만약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한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것은 미국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줄 것이다.
네.
아, 미국 내에서도 벌써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 사드를 다시 그 미국으로 그 가져가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하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도와줄 그런 생각이 한국에겐 없단 얘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네.
한미동맹에 상당히 위해가 올 수도 있다. 이미 벌써 그 박근혜 정부 작년 올해 때 이제 소위 이제 중국 경사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그 증폭이 됐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를 하는데 한미동맹은 언제까지 상당히 굳건하게 갈 거라는 그러한 너무 심한 그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그 신중한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로부터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도 관영 매체를 통해 조류 독감의 위험성과 인체 감염 예방법을 알리는 등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현진 기자와 함께 한국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의 실태와 북한 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류 독감은 닭이나 오리, 칠면조, 철새 등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것은 A형이고요. 현재 한국에 발생한 조류독감은 H5N6형입니다.
네. 닭이나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가 조류독감에 걸렸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증상이 어떻습니까?
네, 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호흡기 증상과 설사, 급격한 산란율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최초로 조류독감 의심 신고를 한 농장 주인에 따르면 오리들의 폐사가 잇따랐고 산란율도 평소에 50% 이상 감소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가금류 농가에서는 조류독감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이나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보건당국은 신속하게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죽고 또 갑자기 알도 덜 낳고 심각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조류 독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조류 독감이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확산되는 것으로 보아 철새의 분변에 의해 가축 농장의 닭이나 오리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자주 접촉할 경우 이 깃털이나 먼지, 분뇨에 혼재된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것, 또 걱정을 하는 것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어떤가요?
네.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등 감염된 가금류나 그 배설물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이 조류독감에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서 사람에게 전파돼 질병을 일으킨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한국에 발생한 조류독감이 H5N6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2014년 4월 이후 17명이 이 H5N6형 조류독감에 감염됐고요.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H5N6가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에게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38도가 넘는 고열과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설사와 구토, 복부 통증,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류독감이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북한 주변국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조류독감이 철새 이동에 따라 확산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사 분계선에서 멀지 않은 한국의 경기도 양주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는데요. 양주는 황해북도 장풍군과 직선 거리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보고가 없다고 해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사례는 어떤가요? 북한은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당시에 바로 유엔기구에 보고를 합니까?
지난 2014년의 경우를 보면요. 평양시 형제산구역 하당 닭공장에서 3월 21일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발생 20여일 만인 4월 9일 처음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고요. 이후 26일 만인 4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추가 발병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현재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어도 한 달이 넘어서야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만약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네,
발생 농장에 감염 동물을 살처분하는 등 신속히 오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농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와 출입 차량, 오염 대상 물건과 농장 등을 매일 소독해야 합니다.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요, 이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충분히 익힌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은 전혀 감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네.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75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기만 하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다 사멸됩니다. 살코기의 경우 붉은색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익히고, 계란은 노른자가 다 익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염된 가금류를 먹기 위해 만지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피 등을 통해 조류독감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고 WHO 세계보건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조류독감에 걸린 가금류는 즉각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게 일반적이죠.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 팔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요. 사용한 휴지는 잘 처리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집에서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가금류의 분비물과 배설물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금류를 다룰 때는 장갑이나 장화를 착용하고요. 가금류를 가까이 한 뒤에는 비누로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비누가 없으면 젤을 이용해서 깨끗이 문질러 바이러스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임산부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금류와 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조류독감의 특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6.25 참전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9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 전쟁 포로 실종자 가족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당시 면담에서 방북단이 미군 유해 발굴이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즉각 재개를 요청한 데 대해 연관성을 잃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어 한 부상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방북단이 묻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 부상이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미국 측에 제시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방북단은 릭 다운스 실종자 가족협회 회장과 미키 버그먼 리처드슨 센터 사무총장, 법인류학자인 피 윌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방북이 리처드슨 센터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접촉해 북한 당국의 승낙을 받은 뒤 백악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인 오만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되돌려 보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코트람 무스카트 무역관이 지난 27일 작성한 오만 북한 교역 동향 및 정치 현안 보고서를 인용해 건설 인부로 일했던 3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12월 현재 오만에 남아있는 북한 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이유로 북한으로 되돌아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는 최근 오만이 자국 내 노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북한 노동자 철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와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가 발표한 2016 자연재해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자연재해로 숨진 북한 주민은 598명으로 중국의 1151명, 인도 884명, 에콰도르 686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39명이 사망한 셈이어서 인구 비례 자연재해 사망자 비율에서도 아이티와 피지, 에콰도르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8월 29일 홍수로 538명이 숨진 데 이어 이튿날인 30일에는 태풍으로 또다시 60명이 숨졌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한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북한 인권정보센터 과거통상통합연구원 NK소셜리서치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발표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2월 29일에는 서울 광화문의 한 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임순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실태조사라고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인권의 어떤 상황,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매년 그 인식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큰 폭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북한 인권이 좀 더 심각해졌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외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만족과 불만족도 한 절반 정도로 나뉘고 이 법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60%가량이 조금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전국 1,000명 대상의 전화 요금입니다. 지역 성 연령 그대로 인구 구성비되고 했고요. 12월과 12월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이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의 국민들은 2015년도와 비교할 때 2016년도에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7명 이상이 북한 인권에 대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그 북한 인권법 제정과 같이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당한 좌절감도 또는 그 뭔가 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어떤 압박 기조 하에서 또는 이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압박과 관여가 같이 가면서 국민들이 또 피부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과 같은 압박과 함께 북한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서 전체 사회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또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74.4%로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토론은 한기홍 사단법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와 탈북민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가 맡았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입니다.
그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게 됐던 거는 이제 유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시와의 보고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알게 됐고 근데 그 시와의 보고서가 가기 전까지 NGO들이 그동안에 많이 힘들게 하면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가해자 처벌해야 된다고 3년 연속 통과는 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북한 인권하게 되면 너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인권법 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지금과 같은 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재단을 솔직히 그 만들어줘도 좋고 안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법 내에 있었으니까 했는데 인권 기록 보존소 같은 경우는 통일부서 하나 이제 만들어진 활동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기존에 민간단체가 해왔던 것을 정부 사업으로 해내었으니까 민간단체가 굉장히 위축이 현실적인 위축으로 이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출범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진 선정에서 야당 추천 5명, 여당 추천 5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 2명에서 12명인데 그러면 이게 이 인권재단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박혀버리는 거거든요.
중도보다는 진보와 보수 성향에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떤 보편적 인권 문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임순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내 생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년 11월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동일한 시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 그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정해졌군요.
네, 다음 달 3일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정해졌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제3차 준비 기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의 변론 기일 일정을 정했습니다. 3일, 5일 그리고 10일의 순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 기일을 갖겠다고 정리했고요. 출석할 증인들도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 중에 권한 남용 부문을 먼저 심리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그 다음 달 5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채택된 그 4명의 증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그리고 현직인 다른 두 명의 행정관이 증인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비선실세 중심의 최순실 씨도 증인 신문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대통령의 신문을 요청한 국회 소추위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정치자들의 이해를 위해서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 헌재가 정리하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서 정리한 다섯 가지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일에 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통령의 그 7시간 부재에 대한 자세한 행적 소명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명령이었는데요.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늦어도 두 번째 변론 기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놓은 그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사건 결재를 많이 해서 세월호 당일에 어떤 기억이 많이 없다.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어제 처음으로 박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법률 대리인단은 초췌해진 모습의 박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대통령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세월호 참사일의 행적, 이 부분에 대한 그 반응이 날카롭군요.
네네. 특히 야당 정치권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기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밝히라는 것인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짜맞추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실, 의무실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일의 자세한 행적 자료를 요청할 때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난 일이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이 뉴스의 중심으로 떠올랐네요.
네. 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합의 무효, 재협상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했다가 철거되고 다시 또 설치가 되는 사건이 어제와 오늘의 새 소식이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급을 한 게 있군요.
네네. 그 다시 협상을 해달라고 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어렵고 합의 내용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위안부 합의를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과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국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서울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 특히 그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철거 또는 이전을 바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또 위안부 역사의 상징인 만큼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바로 소녀상입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10대 소녀들이 입었던 치마 저고리 차림에 귀 및 단발머리를 한 소녀 동상이 의자에 앉는 모습이고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어제 부산에서는 그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고요. 몇 시간 만에 그 지역구청에 의해서 철거돼서 창고 신세를 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일본 영사관 앞에 자리를 잡았다면서요?
네네. 그 지역구청의 철거 소식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민원 전화가 폭주해서 업무가 마비됐고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가동을 멈춰야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거센 여론을 맞았던 지역구청은 30여 시간 만에 이 설치를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에 설치된 37번째 평화의 소녀상 예정대로 내일 오후에 시민들이 참여한 개막식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일본 언론들, 철거됐던 소녀상의 재설치 허가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재애종 타종 행사 준비 소식을 들어보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의 행사인데 내일 서울 도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네요.
네네. 서울 종로 종각역 사거리에 있는 보신각종이 그 타종 행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 10번째 촛불 집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촛불에 맞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촛불 집회 쪽에서는 지금까지의 촛불 인파를 더해서 1,000만 촛불을 밝히자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권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야애종 다종 행사만 해도 종로 일대가 인파로 가득 찼는 날인데 촛불에 또 태극기 인파 그리고 양측의 충돌을 대비한 경찰력까지 더해져서 2016년 이 한국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서로 충돌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